예,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42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28절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오늘부터는 29절부터 시작을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장 29절 가서 보니까 참새 두 마리가 일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셨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제 29절부터 이제 33절 읽었습니다.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은 참새 두 마리가 일 아사리온에 이제 팔린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여러분이 누가복음 12장 6절 가셔서 한번 가서 잠깐 보시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누가복음 12장 6절에는 참새 다섯 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식으로 하면 두 마리의 이 아사리온이면 네 마리의 일 아사리온이면 두 마리가 일 아사리온이면 네 마리면 이 아사리온이 돼야 되지 않냐.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몇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래요? 다섯 마리가 이 아사리온에 팔리니까 이 성경이 뭐가 잘못된 게 아니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많이 사면 하나 더 주고 그러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뭐 너무 상식적인 그런 그 수준의 얘기인데, 아닌 경우에는 작은 거는 세 마리에 일 아사리온에 팔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건 여러 가지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장사해보신 분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장사 안 해본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를 테고, 또 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전혀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마리를 일 아사리온에, 다섯 마리는 이 아사리온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얘기가 이냐 오냐 지금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말씀이 28절하고 지금 연관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해라. 이게 나온 다음에 지금 참새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 이 포인트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유대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서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온 민족들에게 전하는, 모든 민족들에게 전하는 그와 같은 때가 이제 이른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그 민족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싫어해갖고 유대인들을 옥에도 가두고 총독들 앞에 끌고 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때가 이제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참새 두 마리가 일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이게 별거 없다는 뜻입니다. 일 아사리온에 이게 팔린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두 마리가 천 원에 팔리지 않냐, 그러니까 한 마리 목숨이 500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하찮은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새들이 그렇게 많이 날아다니잖아요. 저것들도 어디 가서 다 죽을 텐데 분명히. 근데 여러분 다니면서 새 어디서 죽은 거 본 거 있어요? 별로 없죠. 새가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사람 사는 데는 새 죽은 거 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죽긴 다 죽을 겁니다. 그 많은 새들이. 그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이 미천한 이런 새들 중에 하나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예를 드시는 거예요. 또 뭐냐 얘기냐면 너희 머리털이 많지 않냐. 여러분 머리털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예, 아침마다 빗으면은, 빗으로 빗으면은 많이 떨어지잖아요. 예, 그런데 아버지의, 아버지께서 머리털이 몇 개인 줄 아시고 머리털 몇 개가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그 다음에 28절에 두려워하라는 거 하고 지금 이게 완전히 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기저기 28절하고 지금 31절 가서 보시면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글을 쓴 걸 보고 제가 큰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 킹잼 성경 이런 진리를 알게 되니까 알게 되면 될수록 사람이 두렵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게 사람이 내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어 아침에 머리카락이 몇 개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고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말씀 주시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믿으세요 여러분? 네.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시인과 부인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인과 부인에 대한 거. 여기 출애굽기 20장 20절에 그 내용이 하나 나와 있으니까 이왕 적었으니까 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20장 20절 가서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나님께서 임하셨나니 이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자신의 두려움을 너희 얼굴 앞에 두려워하심이니라. 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나온 이후에 지금 시내산에 도착해서 율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이 시내산에 이렇게 있게 되니까 너무너무 무서워갖고 사람들이 이제 벌벌벌벌 떨게 됐거든요. 그때 지금 여기 모세가 이야기하는 게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참 재미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왜 하나님이 여기 임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두려움을 너희 가운데 두기 위해서 임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상당히 그 아이러니한 것 같죠? 하나님의 두려움을 너희 가운데 두시기 위해서 너희 안에 임하니까 하나님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말라. 좀 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 특히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두려워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인가, 이게 말씀의 균형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됩니다. 32절, 33절에 이제 시인과 부인에 대한 게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 가서 보시면 시인하는 거, 부인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신약성경에 특히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또 구원하고 연관을 시켜갖고 예수님을 잘 믿다가 부인하면 예수님을 그러면 지옥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또 있어요. 예. 자, 첫 번째 가서 보겠어요. 먼저 시인과 부인이 사람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를 나누는 그런 종류의 시인과 부인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그거는 로마서 10장 가서 한번 보시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한번 가서 보시죠.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 시인 이거는 뭐하고 상관이 있어요? 시인하냐 부인하냐가 뭐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구원하고, 그래서 한 사람의 운명을 천국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지옥에 넣을 것이냐 이거를 구분짓는 그런 요소로 여기 시인과 부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시인과 부인은 아주 명백한 거예요. 이거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가서 보면 이런 것 말고도 시인과 부인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마태복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그렇죠? 예, 지금 여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 그를 시인할 거, 지금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이런 말씀은, 이건 구원과 관련된 그런 말씀임의 사실인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 디모데후서 2장 11절 같은 데 한번 가서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1절.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이렇게 지금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도 지금 시인 부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먼저 문맥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라고 나오죠. 우리라고 얘기가 되면 이미 사도 바울도 포함이 된 거죠. 맞죠? 맞습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 구원 한번 받으면 영원히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잘못하면 지옥 갔다가 또 잘하면 다시 올라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영원히 구원 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 나와 있는 이런 시인 부인은 이거는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결정하는 시인 부인이 아니다. 어떤 종류의 시인 부인이냐 하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상속 유업에 관해서 보상을 받느냐 얼만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대한 그런 종류의 시인 부인이지 이런 걸 가지고 와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요새 한 가지 좀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나 아니면 다른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그 교회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보나 이게 성경적인 그런 교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럼 여러분 지옥 갈까요? 지옥 가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아는 사람이 있어서 참 답답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다시 말씀드리면 한번 구원 받잖아요. 이 교회 안 나와도 구원이 평생 유지됩니까? 안 됩니까? 영원히 유지되는 거예요. 이 교회를 오냐 안 오냐 이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오냐 안 오는 거는 이걸 다 구원이 결정되고 구원이 유지가 되면 그 완전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던 게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이 말씀의 대상이 지금 누군가를 이렇게 살펴보고 앞뒤 문맥이 뭘 얘기하는가를 보고 지금 여기도 시인 부인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정말 구원과 관련된 그런 시인 부인인가 아니면 믿는 사람들 향해서 그 믿는 사람들이 받을 그런 상속 유업에 대한 그런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비교를 좀 해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도 이왕 나왔으니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거기 가서 보시면은 9절에서 10절에 이 구원과 관련되지 않고 상급과 관련된 그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6장 9절에서 이제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 8절 가서 보면 아니라 너희가 부당한 일을 행하고 속여 빼앗되 그것도 너희 형제들에게 그리하는도다. 그럼 여기 나오는 불의한 자는 누구예요? 형제들 가운데 불의를 행하는 자죠. 맞습니까? 예, 세상 법정으로 형제들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또 여기 가서 보면 여기 지금 6장에 나와 있는 게 세상 법정으로 형제를 끌고 가서 고소하는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를 세워서 너희를 심판하게 해라. 아 성도들 간에 생긴 문제를 왜 세상 법정에 가냐. 세상 법정을 끌고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의한 자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불의한 사람 구원을 잃어버려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왕국, 이 평안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나중에 받게 될 이런 상속의 그런 그 유업의 보상을 이야기하는 건데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린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이 같은 자들이 더러 있었으나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통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씻기고 거룩히 구별되어 의롭게 되었느니라. 과거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씻겨서 새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히 구약과 신약 말씀 이런 걸 읽을 때 뭘 보셔야 되냐? 음행하지 말라. 그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줘요.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나와요. 왜 그래요? 교회 안에도 수두룩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구약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간음하는 사람, 음행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남의 것 탈취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적인 그런 신분으로는 의인이 된 거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현실을 봤을 때 살아가면서는 부정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요. 안 나타나지만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고 34절부터 이제 3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보내러 왔노라. 사람이 자기 아버지를, 딸이 자기 어머니를,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불화하게 하려고 내가 왔나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가 읽어야 될 말씀이냐 하면 요새 교회 안에 교회 일치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WCC, NCC 이거 해갖고 불교다 뭐다 다 거기도 구원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좀 해보자 해서 카톨릭 뭐 할 것이 범 종교 일치 운동 해갖고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2012년인가 WCC 총회가 지금 부산인가 어디에서 열린다 그래갖고 서울에 있는 엄청나게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는 WCC를 우리나라에서 유치하게 해달라고 매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다 그래요. 그걸 특세라고 얘기한다 그러던데. 예. 네. 참새가 아니라 특세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요. 특세. 특세를 그렇게 했다는 거야. WCC를 우리나라에 유치해 주십시오.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성도들이 모여갖고 다 같이 종교 일치하자고 하는데 그걸 우리나라에 일치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앞장을 서고 우리 교회가 그걸 후원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좀 하게 해달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해라 그래서 2012년에 하게 됐다는 것 같아요. 예. 네. 하여튼 특세가 대단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니까.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뭐라 그래요? 검을 보내러 왔다 그러잖아요. 검을. 그럼 무슨 소리예요? 검으로. 찔러갖고 둘로 쫙 쪼갠다는 거예요. 카톨릭, 불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이쪽으로 쪼개고 예수님만입니다 하는데 이쪽으로 쪼개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왔지. 같이 잘 살아라고 WCC 하라 그러고 이런 종교 일치 운동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도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또 맨날 인용하는 게 마태복음 5장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야.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이들이라 불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자 그러니까 불교 이거 한 사람하고 다 화평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이 이렇게 있으면 꼭 어떻게 보셔야 돼요? 균형 있게 보셔야 된다 그 얘기죠. 지금 여기 나오는 화평케 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진리를 버리면서 화평케 하라는 거 아닙니다. 맞죠? 예, 내 이웃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 그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진리가 걸리면 예, 그래서 어떻게 돼? 진리가 걸려서 이 사람은 부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여기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게 둘이 공존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 특히 마태복음 9장에 있는 건 산상수훈은 하늘의 왕국이 땅에 이루어질 때 땅에서 그 왕국에 들어가기 합당하게 역임을 받는 그와 같은 사람들의 그 헌장을 이야기하는 거지 진리를 다 가져다 버리고선 이슬람, 불교, 뭐 남미 호란 게 다 합쳐갖고 예, 우리하고 같이 화평하게 하자.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어떤 말씀이 적용이 돼야 돼요? 34절에 있는 말씀 내가 땅에 화평을 보내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 WCC 하자고 하는 데는 이 말씀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부처 이거 하는 사람들하고 같이 우리가 같이 모여갖고 공동전선을 피고 서로 전도하지 말자 그러고 이런 거 하는 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이렇게 이 말씀을 들고 나가야지 마태복음 5장을 들고 나가면 완전히 넌센스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가서 보세요. 예수님이 딱 들어가시면 어때요? 둘로 나뉜다 그랬죠? 예수님이 들어갔는데 두루뭉술 이렇게 지나는 건 없어요. 예수님이 딱 어느 가정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딱 가정이 나뉘어요. 믿는 자, 안 믿는 자가 딱 나뉘어요. 그 순간에. 저희도 아들이 이제 셋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아들 셋을 낳는데 예, 어떻게 돼요? 딱 나뉘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도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그걸 안 돼요. 그거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질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딱 들어가면 그냥 나뉘는 거예요. 어떻게 칼로 쪼개듯이 예수님이 영에 있는 자가 예수님의 영에 없는 자가 이게 둘로 나뉘는 거지. 아 그렇다고 해서 뭐 형제 친척이 나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한 형제 친척으로 지내지만 벌써 할 얘기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아까 자매님 얘기하잖아요. 할 얘기가 없어요. 모순이 돼갖고 우리 자매님 표현대로 얘기하면 믿자는 사람하고 뭐 영적인 얘기를 하면 모순이 된다니까요. 모순. 예. 모순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적인 그런 문제에 관한 한 이게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딱 자기 것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는 그런 한 부류가 생기고 그게 어때요? 마음이 약하고 연약하고 아기와 같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뻣뻣하게 자기 것 주장하는 그런 사람이 둘로 딱 쪼개진다. 그래서 예수님은 쪼개는 역할을 해요. 진리에 관한 한. 이렇게 같이 화목하게 지내는 거 말고요. 이거 지금 얘기하는 건 진리에 관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리에 관한 한은 뭐 마리아다 뭐 이런 거 이거하고 어떻게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고 얘기해요. 교황이다 신부다 뭐 이런 거하고는 우리가 같이 공존이 안 됩니다. 이건 구약시대에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하고 가치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뉴에이지 시대가 돼서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제 오게 되는데 적그리스도가 내거는 그 기치가 뭐냐 하면 화평하자는 거예요. 화평. 화평하자, 화평하자 그래서 온 세상을 다 평화의 도가니로 이제 이렇게 몰아놓습니다. 다니엘서 8장 25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서 8장 25절 거기 가서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사람들을 이제 마음을 빼앗아 가서 온 세상을 통치할 때 쓰는 적그리스도의 전략이 나와요. 8장 25절 그가 또 자기의 정책을 통하여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들을 대적할 터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통치자들의 통치자 할 때 이게 대문자로 돼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숨으로 훅 불어넣으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 그냥 무너져버려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런데 사람을 뭘로 속인다 그래요? 평화로 평화하자 평화하자 종교 뭐 같은 거 아니냐 이거 우리끼리 왜 싸우냐 그러고 이러면서 평화하자 평화하자 해갖고 사람을 많은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로 이 적그리스도가 이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기가 대단히 어려워져요. 타협하든지 타협 안 하고 진리대로 하면 그러면 전도도 이제 하기가 어려워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면에서 기독교 국가예요. 성경으로 나라가 시작된 국가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성경 말씀을 가르쳤고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하게 했고 다 했어요. 누가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걸 못하게 처음으로 막았어요? 누가요? 케네디가 막은 거예요. 케네디. 천주교 신봉자잖아요. 천주교를 신봉하는 이 케네디 일가가 들었으면서부터 공립학교에서 케네디 대통령이 공립학교에서 기도하는 거를 금지시켰어요. 케네디가. 그 이후부터는 이게 점점 악화일로를 걸어서 어떻게 지금 되냐. 여기 성경책을 들고 가거나 이 전도지를 들고 가서 누굴 줬다고 하면은 그러면 큰일 나면 영창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 미국의 공립학교에 가서 누가 그런 일들을 하면. 그러니 감히 무슨 기도를 한다거나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없어요. God 이런 거 다 하는 거 다 지워버려야 된다고. 왜? 다 똑같이 그 갓도 넣으면 알라도 넣고 부처도 넣고 다 넣어야지 그걸 간만 저기다 갖다 붙이냐 그러고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왜 그래요? 평화해야 된다는 거야 종교들끼리.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적대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화평이라고 하는 걸 무기로 들고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화평하자 화평하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좋아요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에 관한 한 사람을 줄로 쫙 쪼개는 그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복음 2장 35절에 가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35절에 가서 보니까 시므온이 어린 아기 예수를 이제 축복을 한 다음에 아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34절에 시므온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건 지금 예언으로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마리아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래서 그걸 지금 예언적으로 이제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이야기하면서 아주 예수님이 들어가면 딱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일이 생기고 또 한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둘로 쫙 쪼개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근데 맨 마지막에는 이 마리아에게도 처음에 기쁨이 됐지만 맨 마지막에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걸 자기가 몸소 보게 되면 그 칼이 들어와서 자기를 찌르는 것 같은 그와 같은 고통을 내가 맛보리라. 지금 그렇게 지금 마리아에게 시므온이라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지금 예언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들이리로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미가서, 여러분 아시죠? 미가서 6장에 예수님의 출생지 에브라다,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그 같은 미가서 7장 5절 6절에 똑같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이제 주는 겁니다. 그 진리를 가지고 싸울 때 진짜 원수가 어디서 나오냐? 집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제 킹잼 성경 이렇게 진리로 믿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이 그런 가정을 보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상하게 킹잼스 진영에는 이 부인들로부터 학대를 받는 남편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남편이 이 진리를 가지고 좀 해보자 그러는데 부인이 그렇게 협조를 안 해주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가서 부인을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제일 좋은 해결책이잖아요. 이해하고 사랑하십시오. 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한 한 싸움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37절 가서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부드럽게 돼 있는데 딴 데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가서 그대로 두시고 누가복음 14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조금 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14장 26절.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긴 아주 미워한다고 아주 강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쪽에서는 더 사랑하면이라고 하는 조금 좀 부드러운 말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미워한다 또 사랑한다 이런 개념을 성경적으로 좀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그럼 창세기 29장을 좀 가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 30절에서 31절 이제 가서 보시면 29장 30에서 31절 야곱이 두 아내를 얻어요. 한 아내의 이름은 레아고 다른 아내의 이름은 라헬이에요. 그래서 레아는 언니고 라헬은 이제 동생입니다. 야곱이 라헬에게도 들어가니라 그가 또한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또 다른 7년은 여전히 그와 함께하며 섬기니라. 근데 그 3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주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셨다. 그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죠.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윗절에 가서 보니까 야곱이 누구를 더 사랑했대요? 라헬을 더 사랑했으니까 레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사랑하는 것보다 덜 사랑하면 뭐라는 거예요? 그게 미움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의미에 성경적인 의미에 미워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말로 뭐 이렇게 그냥 해갖고 속으로 그냥 이런 게 그것도 물론 미움이지만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도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갖다 내팽겨쳐라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아내를 내팽겨쳐라 자식들 내팽겨쳐라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자식들 내팽겨치고 교회 많아서 사는 분들이 특히 우리 부인들 가운데는 많아요. 교회 일 열심히 한다 그러고 다 팽개치고 교회 일은 열심인데 집에 가면 밥 먹을 거 안 해놓고 이런 부인들이 일반 교회 가보세요 얼마나 많은가. 우리 남편분들은 우리 교회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부인들이 밥도 잘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아닌가 여기 우리 교회도. 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남편과 뭐보다 다 예수님을 다 앞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게 오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남편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자식도 사랑하는데 그것보다 더 누구를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야기할 때 그 사랑과 미움이 많은 경우에 더 사랑하는 거하고 덜 사랑하는 그런 개념을 사랑한다, 미워한다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 성경이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와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19장 그 29절에도 이제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인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토지를 버린 모든 자는 백배를 받고 또 영존하는 생명을 상속받으리라. 얼마나 강하게 요구하세요? 자, 이거 요구하니까 오늘 가서 집 파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가셔서 아파트 다 집 팔면 돼요? 안 돼요? 아니요, 그 얘기가 초점이 그게 아니죠. 예, 뭐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모하라는 게 그게 포인트다. 특별히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 관한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과 하늘의 왕국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물건을 다 팔아서 같이 통용한 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언제 임하실지 모를 정도로 임박한 그런 시점에 살고 있으니까 이걸 팔아서 같이 나눠드는 그런 시점이 이게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읽고 목사가 가서 집 팔아 오라 그러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예,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예수님 빼고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다른데 뭐라 예수도 좋고 뭐 공자도 좋고 다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이 뭐 한두 개입니까? 이렇게도 좋고 저렇게도 좋고 그게 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카톨릭, 불교, 뭐 이슬람 가서 우리만 믿으라고 얘기하는데 없어요. 그거 다 괜찮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유일무이하게 배타적이라 그래요. 배타적. 예수 아니면 아닌 거지. 예수님도 좋고 부처도 좋고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와 이 사도들이 뭐라 그래? 하늘 아래, 하나님이 하늘 아래 많은 그러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들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누구 하나만 줬다 그래요? 예수 이름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 받을 그 이름, 그 가진 존재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가면 갈수록 고립이 되는 그러한 이제 사회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요. 옛날에는 통신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게 덜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인터넷이니 가서 봐요. 기독교 공격하는데 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교 기독교 공격하는 데 별로 없어요. 천주교 공격하는데 별로 없어요. 다 뭐만 공격해요? 다 예수님 있는 것만 공격해요. 왜 그래요? 이게 배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처도 좋고 공자도 좋고 예수도 좋고 이러면 공격받질 않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만 통해서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이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 38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이제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런 십자가가 있고 각자의 그런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사형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지면 죽으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 남자 형제들 저하고 함께 그저 매일 죽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인들 말 잘 듣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면 집안이 아주 화목할 겁니다. 특히 여기 장가 안 가신 분들도 있는데 장가 간 사람이 미리 우리가 얘기해 주는 거니까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난 죽으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고선 부인을 위하면은 그러면 집안의 문제가 안 생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39절에 가서 보니까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이것도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 아닙니까? 찾으려고 하면 잃고 잃으려고 하면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사람이 다 그래요. 노아 한번 보세요. 노아. 노아라고 한 사람도 그 옛 세상 좋은 거 많이 있었어요. 근데 뭘 찾았어요? 그 옛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세상을 찾으려고 그런 사람이 노아예요.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하고 우상 만들던 사람이에요. 우상. 우상 덩어리를 만들어가 돈을 많이 긁어모으던 사람이에요. 거기 있었으면 그 갈대아 우르에 유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유지로.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본토, 내 친척, 내 땅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대로 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하니까 떠나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거 이 원칙에 따라 산 거예요.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우리가 이 킹잼 성경의 진리를 지금 들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래요? 예. 네. 이게 진리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걸 내가 잃는다 해도 내가 이걸 통해서 생명을 얻고자 지금 이 진리를 지금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그걸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 같은 경우도 이집트의 왕자로. 그래서 나중에 잘하면 어떻게 될 뻔 됐어요? 이집트의 파라오가 될 뻔 했어요. 근데 어떻게 돼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로 인한 그런 치욕을 이집트가 가져다 주는 부귀 영화보다 더 크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집트를 버리고 떠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방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창조물 중에 올라가려고 아주 길을 썼던 그런 창조물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의 그 존재의 일기가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어요.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고, 그게 누구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가 누구하고 같이 되려고 그래요? 지극히 높으신 분과 내가 같이 되리라. 지극히 높으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제일 높으시면 제일 높으신 그분하고 내가 같게 되겠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지옥으로 쫓겨 내려가잖아요. 지옥으로 쫓겨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려고 하면 내려가게 되고, 내려가려고 자꾸 노력하면 올라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누굴 통해서 우리가 극명하게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높으신 분이 땅에까지 내려와서 십자가까지 달리는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켜서 모든 이름 중에 가장 귀한 이름으로 그 예수라는 이름을 챙겨주셔서, 그래서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그게 기독교의 진리예요. 예. 제가 옛날에 이런 걸 모르고 이게 꼿꼿하게 이제 살려고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자꾸 읽으면은 그렇게 할래가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양심이 찔려갖고. 이게 보면, 여러분 이거 읽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생명을 찾는 자는 잃고, 잃는 자는 찾는다. 또 성경 가서 보니까 꼿꼿하게 하면 떨어지고,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 올려주시고, 이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인데, 이걸 버리고 자꾸 무언가 자기 걸 추구하려고 그러면 그럼 어리석은 사람이죠. 자, 40절에서 42절에 이제 보상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인 자는 대언자의 보상을 받고, 의로운 자의 이름으로 의로운 자를 받아들인 자는 의로운 자의 보상을 받으며,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지금 나오는 거는 제자들이 이제 보내시면서 그 제자들을 받아들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11장 1절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며 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해서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그와 같은 내용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 제자들을 보낼 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받아들이는데 세 종류의 모습으로 지금 나와요. 한 종류는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를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와서 선포를 할 때 누가 선포해요? 대언자가 선포하잖아요. 그렇게 할 때 대언자의 이름으로, 대언자의 이름으로,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구나. 하고 그 사람이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그럼 무슨 보상을 받는다? 대언자의 보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대언자의 보상. 대언자가 어떤 보상을, 어떤 사람이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린 사람이 대언자잖아요. 그런 특권을 누린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대언자. 예. 그 다음에 의로운 자. 의로운 자는 말 그대로 성품이 의로운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들어보니까 야 정말 의로운 말씀이구나 하고 의로운 자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면 의로운 자의 그런 성품을 갖는 그와 같은 보상을 예수님이 해주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자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는데 제자 삼는다 요새 많이 나오죠. 제자는 스승의 것을 받아서 배워서 스승과 똑같이 하는 사람을 제자라고 이야기해요. 제자. 그래서 이제 말씀을 전하러 이제 열두 제자가 나가니까 제자가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 준다. 요 시시하게 요만큼 한 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잊지 않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세상의 관점에서 별것 없는 자들, 이런 자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 제자들의 스승이 예수님이니까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이런 자들을 이렇게 영접을 하면 그러면 예수님께 이와 같은 일들이 잊혀지는 그와 같은 일이 전혀 없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1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마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도시들에서 가르치시며 선포하시려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여기 그들의 도시들은 앞에 문맥으로 봐서는 열두 제자들이 살던 그런 도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도시라고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제자들이 가서 선포해야 될 그런 내용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 이 왕국의 복음이 이제 선포가 될 때 이 사람들이 전해야 될 그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주 하나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결박된 자들에게 감옥에서 노임을 선포하게 하려 하며 또 주의 받아주신 해와 우리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날을 포고하고 애곡하는 모든 자를 위로하게 하려 함이며 이렇게 쭉 되면서 맨 끝에 가서 이로써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이렇게 1절, 2절, 3절이 되어 있어요. 이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도시들에 가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떠나는 그런 여행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부터 2장, 3장 이렇게 쭉 나가면서 산상수훈까지 다 끝내고 이렇게 되면서 여행이 지금 몇 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여행이 있어요.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2차 여행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나온 2차 여행이 있고 여기 이제 3차 여행이 이제 나오면서 예수님이 또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이 내용들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누가 사람을 보내냐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그걸 묻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가서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2절, 3절. 이제 요한이 감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고 어떤 일들을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 살리고 병든 자들 고치고 눈 먼 자 눈 떼어주고 그렇죠? 이런 일들을 다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이제 보냈는데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을 보내요.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자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죠? 자기는 그분 앞에 달려가는 전령이라 그러고 그렇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그러고 다 그렇게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을까? 왜 그게 의심이 될까요? 침례자 요한의 생각에는 지금 침례자 요한의 생각에는 이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게 지금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침례자 요한은 그게 없어요. 침례자 요한의 입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예수님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지금 이 땅에 세우시는 그거에 지금 관심이 있어서 자기가 전령이라 그러고 그렇죠. 가서 여러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아 그렇게 했는데 떨어진 결과가 뭡니까? 자기가 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이게 다 잘 되면 메시아가 일어나서 왕국을 부흥시키고 자기의 말이 막 퍼져갖고 사람들이 믿고 돌아서고 이렇게 되는데 웬걸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지금 잡혀갖고 옥에 갇혀 있으니까 옥에 갇혀서 생각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눈 떼어주고 이러는데 왜 이게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도 고민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 둘을 불러서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아, 도대체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우리는 웃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니까 모든 걸 다 아니까. 그런데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돌아가셔서 여러분과 제가 침례자 요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다 선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고 완전 메시아예요. 정말 거기 나와 있는 그대로. 아 근데 사람이 따라야 안 따라요? 아 유대민족들이 따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는 심지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이 여기 내게 임해서 이건 말씀을 전했는데 저분이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메시아인데 아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따르질 않을까. 또 더구나 나는 그분의 전령으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 어떻게 하다 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까. 이런 의심이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당연하게 돼야 성경을 진짜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맞습니까? 성경을 진짜로 믿으면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게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은 믿질 않을까. 왜 그래요? 침례자 요한은 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이대로 될 줄로 그대로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안 이루어지니까 너무 혼동이 돼갖고 그래서 자기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세 절만 더 잠깐 보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그것들 요한에게 다시 보이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눈먼 자들이 시력을 받으며 다리 저는 자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정결하게 되며 귀먹은 자들이 들으며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하라. 이게 메시아가 오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을 하리라고 돼 있는데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침례자 요한에게 고하라. 그게 뭐예요? 아까 이사야서 61장에 읽은 그 말씀이잖아요. 맞죠? 예,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메시아가 누구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해줘라.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메시아가 오면 반드시 이런 표적과 이적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눈먼 자들 눈 뜨고 다리 전 자를 다 걸어놔 읽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이걸 가서 얘기해라. 내가 분명히 메시아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그분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물어보고 오라 그러니까 내가 그분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그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